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25장 본문으로 해서 마쳤고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그 예로서 좋은 교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종종 소개해드리고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일 이렇게 걸쳐서는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보는 그런 자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되기를 또 원하고요. 또 내년에는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읽으신 본문은 제가 특별히 강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고 늘 새로움으로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나누어 보기 위해서 본문을 읽었는데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좀 자세하게 강의할 기회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 생물 가운데 아주 연약한 존재 중에 그 소라계가 있습니다. 이 소라 껍데기를 자기 집으로 삼고, 그러니까 방패막이로 삼고 그리고 사는 아주 작은 개이죠. 이 개는 다른 개들과 같이 집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게는 공격용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손을 갖다 대도 물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겠죠. 먹이를 잡거나 아니면은 소라 집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붙드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소라개가, 우린 보통 개가 새우한테 이길 것 같은데요. 이 소라개는 새우들에게 공격을 받고요. 그리고 먹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새우가 뭐 큰 새우가 아니고 우리가 식탁에서 다루기에도 아주 작은 새우들, 그런 새우들조차도 이 개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라개의 이제 일생의 위기의 상황을 맞습니다. 어떤 때냐면 자기 몸집이 이제 소라 속에서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던 집이 너무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더 큰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옛집에서 나오면 방패막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연약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 이제 도래한다라는 거죠. 공격받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그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옛집을 떠나지 않으면, 그래서 새 집을 향하지 않으면 평생 작은 집에서 떠날 수가 없겠죠. 답답할 것이고요. 제가 이 소라계의 그 슬프고 좀 안타까운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이 커져서 이제 자기의 집을 떠났는데 맞는 집을 구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 버린 그 쓰레기 깡통에다가 자기 몸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 깡통이 메탈 성분이니까 녹이 슬고 그 다음에 구멍이 나고요. 그 녹이 얼마나 사실 좀 더럽습니까? 아, 좀 독성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옆에다 큰 소라집을 놔줬어요. 근데 한참 동안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면 두려우니까 그랬던 거겠죠. 아, 저는 이 소라게의 이 모습이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을 때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옛 옷을 벗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해. 이렇게 우리가 정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새로움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그렇게 연약한 상황인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초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옛집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것, 참 좀 아쉬운 일이죠. 우리도 소라게처럼 실제로 집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삿짐을 싸고요. 옛집을 떠나서 이제 또 새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이사는 우리가 평생에 뭐 몇 번 한만 하면 되죠. 뭐 또는 뭐 많으면 또 뭐 열몇 번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성도가 우리가 살던 이제 주택인 그 옛집이 아니라 내가 살던 옛 삶, 삶의 방식, 옛 성품, 옛 틀 이런 것으로 옛 안목 이런 것으로부터 새로운 주님의 그 초청하시는 세계로 들어가는 영적 이사는 무한 반복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영적 이사는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새로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옛집을 처분하고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옛집과 새 집을 들락거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현실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어떤 영적인 사람도 이 육신이 옛집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또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옛집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성품으로 돌아가는 때가 많죠?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때도 많죠? 아예 그냥 옛 성품과 옛 방식에 그냥 쭉 거기서 살아온 사람은 이게 뭐 옛 방식인지 뭐 새 방식인지 뭐 구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새 방식과 새 성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났는데도 옛 성품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자괴감도 느끼고 참 열등감도 느끼고 참 자기 자신이 처량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늘 육신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저는 이것이 필연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거룩한 싸움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옛 삶을 벗어난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커다란 그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옛 삶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삶이 아무리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정작 가려고 하면 낯설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또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이 있냐 하면 내가 그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방식과 이런 삶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해보죠. 가정해보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뭘 좋은 걸 보장해 주는데 하고 우리는 분명히 계산적인 생각이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에 들어간들 어떤 좋은 것을 보장해 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의심, 믿음 없음. 두려움과 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새 방식과 새 성품의 영적인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집에 계속 머물면서 살다 보면 아까 그 소라기의 깡통집처럼 이 죄라는 독성 때문에 집이 헐고 녹이 쓰는 거죠. 구멍도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데 새 삶으로 들어가기가 두렵고 새 삶에 대한 소망도 뭐 구체적인 것 같지 않고 그냥 막연한 것 같고 하니까 아 그래 어디 딴 데 가서 뭐 내가 더 잘 살겠어 그냥 여기서 살자 뭐 녹슨 대로 좀 살지 뭐 뭐 구멍이 좀 나도 딴 데 가면 더 큰 구멍 날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 하고 머무르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참으로 큰 안타까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는 방식, 내가 살아온 방식이죠. 또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애쓰면서 길러온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목, 뭐 사람에 대한 안목, 뭐 사회에 대한 안목, 뭐 역사에 대한 안목, 뭐 기타 등등. 그 뭐 이 정도면 뭐 내가 그래도 남들에게 뭐 비해서 뭐 탁월하거나 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나 살기에 괜찮지 않아? 굳이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성품이 내게 필요한가? 라고 되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복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축복에 대한 믿음 없음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아마 어떤 분들은 옛삶으로부터 새삶으로 나아가기를 시도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요. 또 지금도 계속 애쓰시고 있는 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믿어요.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뭐 제가 나눠본 건 아니고요. 말씀을 나눈다면 아마 그 과정이 그죠? 옛삶으로부터 새삶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편안하거나 뭐 낙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건 공감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낙관적으로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견고했던 옛삶을 떠나서 새삶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초기의 새삶 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새삶, 뭔가 아직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새 삶. 이거 얼마나 사실은 가서 붙들기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두려움 그리고 불안하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옛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지금의 삶은 옛 삶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여기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초청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에서 내가 그냥 새 삶으로 자동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적 축복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한계 때문에 계속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새로 주시려는 지금 이 새 삶에 대한 도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명 의식까지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옛 삶과 주님 주시려는 새 삶 사이에 극명한 그 대조가 커질수록 우리의 이 내면의 연약함 그리고 두려움, 불안감 이런 감정들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념적이고 원리적으로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자, 모리아산의 경험에서 보았죠. 모리아산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모리아 산 이전의 삶은 모리아 산 그에서 얻은 새로운 삶에 비하면 옛삶이죠. 그렇죠?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대조되는 이삭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옛삶과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결과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삶, 이것의 대조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것이죠. 자, 아들에 대한 아비의 사랑, 그리고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잘 길러서 정말 훌륭한 상속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유업자로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축복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새 삶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새 삶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새 삶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 속에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가 요구되었는데 이것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것이 불안이 너무 커지고 이거 나는 더 이상 좋은 거 바라지 않아? 나는 됐어. 난 여기서 그냥 이삭과 그냥 내 이거 상속해주고 난 그렇게 그냥 나의 가게를 다른 부족들 그러는 것처럼 나 그렇게 그냥 살아갈래? 그러면 새 삶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냥 두려움과 불안에 삼켜져서 연약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새 삶으로의 초청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일이 많은가 하는 것은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예를 든다면 현실적인 옛 삶 속에서 마른 하늘 아래에서 노아는 방주를 짓는 필요를 못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 노아조차도 마른 하늘 아래에서 살 때는 방주를 지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새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하늘이 맑고 청명하고 정말 이런 날들이 여태까지도 우리 정말 여러 해 지속돼 왔고 그 홍수 같은 거 없었고 그런데 뭐 또 새 삶으로 굳이 어떤 새 삶을 주시려고 하길래 하면서 거부할 수 있었죠. 그랬다면 주님이 열어주시고자 하는 미래의 새 삶, 홍수가 넘쳐서 물이 범람하고 그 위로 떠오른 자기가 만든 방주 안에서 유지되는 그 생명의 세계. 뭐 사실 좀 초라하죠. 새 삶이라고 해봤자. 그죠? 방주 안에서 새 삶. 그 새 삶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방주 안에서의 새 삶은 왜 중요합니까? 새 땅을 맞이할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 삶을 거쳐서 새 삶의 완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마스터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사실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죠.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터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그가 자발적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오기를 원하시지 기계적으로 붙들어다가 새 삶으로 들어오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새 삶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갖는 새 삶에 대한 동경과 믿음과 소망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적인 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통적인 속성을 저는 개척자의 속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옛 삶이 기대하는 것, 이삭과 오손도손 인간적인 애착과 사랑을 느끼는 삶, 노아에게는 맑은 하늘을 즐기면서 방주짓기를 미루고 싶은 그런 삶, 옛 삶, 옛 삶이 기대하는 것. 이렇게 살면 아들 안 드려도 되고 방주짓는 수고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새 삶 속에서 아들을 더 큰 생명의 선물로 받는 일은 없을 것이고 또 노아에게는 홍수가 오면 다 같이 함께 떠내려가서 방주 안에서 살 일은 전혀 없으실 것입니다. 어떤 삶이 더 힘듭니까? 옛삶에 머무는 것이 힘듭니까? 새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듭니까? 그래서 새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말씀이에요. 힘드니까 우리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수고와 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새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요. 두렵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개척자의 심정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척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 어떤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갈 때 그곳에 뭐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보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정신은 투철해야 하고요. 태도도 분명하게 내가 개척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척자로서 저 땅을 내가 개척을 하고 내 손에 쥐었을 때 그때 거기서 얻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하면 이제 마지막 끝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설교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라라는 말입니까?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이제 자괴감이 들었어요. 아 내가 설교를 얼마나 못했으면 아 정말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아 정말 나는 부족한가 보다. 근데 혹시 저 사람이 좀 모자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근데 뭐 역시 목사님들과의 대화는 좀 필요하더군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개척자들입니다. 저도 개척자이고 성도님들도 개척자이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개척자입니다. 개척자끼리 나가면서 그럼 나 내일 뭐 해야 돼? 내가 내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묻는 게 지금 타당합니까? 그 물어보는 사람, 질문을 받는 사람도 자기가 내일 가서 닥쳐 봐야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 아는 그런 처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을 겁니다. 하루에 세 번 기도하세요. 두 번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선행하세요. 선행의 기준은 10불 이상 쓰는 겁니다. 10분 이상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런 구체적인 말들은.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봤자 듣는 분들도 없을 뿐더러. 그죠? 누가 듣겠어요? 제가 그토록 큐티 15분, 뭐, 그리고 뭐, 기도 뭐, 20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물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다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하죠. 그죠? 그냥 함께 우리가 이 개척자의 정신과 태도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주어진 일과 삶을 예수님의 그 새 성품을 새롭게 내가 받아들이면서 감당해내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끼면서 우리는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새 삶입니다. 새 삶. 그렇죠? 이 새 삶을 같이 걷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삶을 같이 살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그러면 어느 날 주님께서는 이 새 삶의 궁극적인 완성된 그런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이 새 삶의 궁극적인 완성을 대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물론 1절부터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않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때는 어떤 감흥이 잘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집에서 조용할 때 이 말씀을 5번, 10번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내 삶 속에 있는 눈물, 내 삶 속에 이미 잠입해 있는 사망, 내가 얼마나 애통할 것이 많은가. 그런데 애통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 애통해내지를 못해요. 곡할 것 많습니다. 아픈 것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옛 것들이 다 지나가고 완벽한 갱신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약속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안목으로부터 나온 배려이고 그리고 위대한 성취인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뭐 우리가 누리는 것, 또 뭐 우리가 하는 일, 뭐 이런 어떤 것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척자로서 새 삶을 향한 몸부림과 씨름,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하는 것 말고는 영원한 이 새로움의 궁극적인 지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이 목회 일도 그냥 새로운 것이 완성되면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 속에서는 다른 차원의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들 다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지나가고요. 우리 시간도 물론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일과 모든 이 조건들이 주님의 새로움의 완성의 단계에서 다 사라질 것이라는, 즉 우리는 옛삶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소망 속에서 그려보게 되면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옛삶을 떠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어저께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고 안병순 아버님.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이렇게 뵀을 때, 지난 이제 지지난 목요일이 되네요. 목요일부터 뵀을 때 한 말씀도 하시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 아들 안상준 집사님한테 하신 것을 우리 안 집사님이 제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이 며칠이냐? 지금이 밤이냐, 아침이냐, 이런 거 물으시더래요. 그러면 우리는, 아, 슬프다.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시고, 지금이 아침인지 밤인지도 모르시고, 잠깐만 내다보면 분명히 보이는데, 그걸 모르시고, 슬프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굉장히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아, 우리가 옛 삶을 이렇게 떠나는구나. 어렵지 않게. 며칠인지 알아서 뭐 할 것이며, 지금이 아침인지 밤인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새 삶으로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뒤로 한 곧 바로 열릴 새로운 삶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나와 함께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단계의 삶이 낯섭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이미 맛을 봤죠. 뭐 적게라도. 그래도 우리는 참맛을 본 크리스찬들이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죽음 너머의 삶을 동경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죠. 이것이죠. 물론 이별은 아픈 것입니다. 그거는 또 따로 다루어야 할 또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 정말 많이 많이 달라졌죠. 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가상적으로 추론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택근무가 이렇게 되어도 사회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였지만 정말 이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은 이런 상황 때문에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다니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뭐 몸이 조금 편해진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영역을 보세요.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어려우세요? 관계적인 것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옛날 같으면 말을 만나서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별거 아닌 거 다 오해 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삐끗해지고 오해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막 별게 다 상상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추론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추론에 넘어가서 확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또 정신적인 건강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울증 이런 것들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더 좋아진 집도 있지만 가정폭력이 더 심해져서 아주 극악한 상황까지 간 그런 예들도 많이 우리가 듣고 보곤 하죠. 저는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게 젊은이들이 제때에 자기 꿈을 갖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미루어야 하고 그래서 이들의 심령이 황폐해지고 있는 것. 참 이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아직 젊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죠? 아직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회복될런지 감도 안 잡히고 아 그냥 내 인생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이런 와중에도 또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 이제 정치, 사회 뭐 이런 쪽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뭐 싸우고 뭐 그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고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많이 바꿔 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들 우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울었고요. 눈물로도 울었고 마음으로도 울었습니다. 정말 참 올해는 특별한 기억이 많이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나를, 내 자신을 내가 소진하는 것만은 막아야 돼요. 내가 나를 소진시키는 것이 옛 삶입니다. 옛 방식, 옛 삶, 옛 성품, 옛 안목 이런 옛 것들이 나를 굉장히 소진시킵니다. 그러면 새 삶은 어떻게 나가야 되죠?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를 자꾸 보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보시고 자꾸 보셔야죠. 그러면 새 삶에 대한 소망이 나올 때 옛 삶은 지나가는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깔끔한 정리를 하게 해줍니까? 마음의 정리도 하게 해주고요. 앞으로 내가 코로나가 회복 다 뭐 퇴치되고 회복되어도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딱 나오지 않아요?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새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개척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니까. 힘들지만요. 오늘이 이제 대강절 4주입니다. 이제 성탄을 통해서 이미 찾아오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다시 나를 또 찾아오십니다. 올해도 또 다시 찾아오시죠. 예수님은 자가격리가 필요 없으시니까 25일 그대로 우리가 지키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산타가 2주 자가격리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9일 날 도착할 거라고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다시 나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그날을 같이 향해서 가자. 예수님도 아직 그 날은 맞이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했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같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그 날을 맛보자고요. 이건 제가 뭐 성경 말씀 또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그것이 주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마지막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소망이 되시는지, 모든 생명의 정말 근원적인 축복의 힘이 되시는지, 우리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께 다하는 우리 열정과 또 신뢰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축복의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옛 삶을 뒤로하고 새 삶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새 삶의 완성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취와 그리고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인간에게도 주시고자 했던 그 유업의 축복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소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오늘도 개척자의 심정으로 함께 격려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